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네.
바로 전 세계 정부들이 인공지능, AI죠.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받은 여러 정부 보고서나 연구 논문, 전문가 분석 자료들, 이걸 토대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주제의 핵심만 딱딱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맞아요. AI가 이제 공공 부문에 들어오면서 뭐 효율성도 높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큰건 사실인데요. 근데 동시에 또뭐 프라이버시 침해나 아니면 알고리즘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성 문제, 일자리 걱정, 이런 과제들도 만만치가 않죠. 자료들 쭉 보니까 각국 정부가 AI 기술 경쟁력은 확보해야겠고 그러면서도 또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또 믿을 수 있게 쓸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먼저 좀큰 그림부터 볼까요? 뭐 미국이나 EU, 중국 같은 나라들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저마다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민간 주도의 혁신, 그리고 또 국가 안보, 이두 가지를 굉장히 간주하는 분위기예요.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같은 걸 보면 안전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또 사용,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고요.
아, 지침이요?
네, 각 부처별로도 AI 활용 계획을 세우고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라고 하죠. 여기서도 AI 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고 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유럽연합 EU는 좀 다른 방향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유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데이터 공유나 고성능 컴퓨팅, 사이버 보안, 이런 AI 기술 투자는 늘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AI 법안, AI 액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틀을 만들었어요.
아, 그 법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AI 기술을 위험 수준별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요구사항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도 중요한데 윤리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거죠.
중국은 어떤가요? 거기도 속도가 빠르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랑 사회 전반의 AI를 아주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요. 뭐 일본, 호주, 싱가포르, 영국, 이런 다른 나라들도 각자 자기들 강점이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OECD AI 원칙이나 유네스코 윤리 권고처럼 국제적인 규범 논의도 활발하고 국가 간 협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각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다양하네요. 그럼 실제로 정부들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핀란드 오로라 AI는 시민 생애 주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먼저 제안한다고요? 와, 이건 거의 뭐 개인 비서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사를 가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하면 그때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는 알베르라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보고서 쓰거나 정보 찾는 걸 도와주는 뭐랄까 생성형 AI 비서 같은 역할이고요.
오, 공무원 비서요?
네. 영국 정부는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최대 380억 파운드, 이게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이 넘거든요.
60조요? 와, 진짜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그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신인 서비스 개선 말고 정부 내부 운영 효율 높이는 데도 쓰이나요?
그럼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AI가 공공기관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처리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요. 미국 국세청, IRS도 AI를 활용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아, 세금 업무에도요?
네. 그리고 뭐 스웨덴의 정부 서비스 안내 챗봇이나 싱가포르의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처럼 시민들 편의를 바로 높여주는 사례도 많고요.
네.
특히 농업 분야, 이것도 흥미로운데 호주가 AI로 가뭄을 예측하고 관리한다거나 일본은 와글이라는 플랫폼으로 농업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어떤 회사는 농업용 로봇을 60종 넘게 개발했다고 하고요.
와, 농업까지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근데 이렇게 유용한 AI지만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같은 거요. 또그 AI가 가끔씩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거? 환각이라고 하죠. 이것도 문제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만든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RMF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기업이나 기관이 AI 시스템의 위험을 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EU의 AI 법안도 비슷한 맥락이죠.
위험 관리 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떤 AI 알고리즘을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알고리즘 등록부 제도도 운영해요. 이것도 주목할 만하죠.
아, 뭘 쓰는지 공개한다고요?
네. 그래야 시민들이 정부가 AI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건가 이런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도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 뭐 영국의 AI 윤리 지침이나 유네스코의 윤리 영향 평가 같은 거요. 이런 걸 도입하고요. 또 AI 전문가를 키우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예를 들어 미국에선 AI를 위한 GI 빌 뭐 이런 구상도 있고, 이탈리아는 맞춤형 박사과정도 만들고요.
인력 양성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안에 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CDO 같은 역할, 뭐 영국 CDDO 같은 기관이죠. 이런 걸 두는 것도 다 그런 노력의 하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단순히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시스템, 뭐 사회기술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이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까 AI가 정말 정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구나, 이게 확 느껴지네요.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동시에 또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관리하려고 각국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사회 변화를 지켜보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그것도 아주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은 계속 장려하면서도 어떻게 공공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낼지 그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AI가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면 그때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민주적인 통제 사이에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